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다투었는데 아합 때 와가지고 어떤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아합은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가지고 오늘 동맹을 체결하고 같이 길르앗 아람과의 싸움으로 전쟁터로 나갔는데, 사실 아람은 남유다에는 별로 위협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남유다의 세력을 이제 빌려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아람과의 싸움으로 출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 3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왜 아합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전쟁터로 밀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은 아합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무리 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북이스라엘 왕만 여하튼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했다고 31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왕만 찾았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해가지고, 오늘 보면 32절 보시면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조끼를 고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를 공격하니까 뭐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는지, 여튼 어떤 형태로든 병거의 지휘관들은 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이 숨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합은 아람 군대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이 활은 아합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아람 군대가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맞춘 것도 아니고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틈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몸의 다른 부분에 맞았으면 튕겨냈을 텐데 갑옷 솔기에 맞췄기 때문에 이 화살이 아합의 몸에 박혔고 그리고 아합이 다쳤어요. 피가 흐르는데 도망을 가려고 그랬더니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대 전쟁터에 모여가지고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자기 병거를 몰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그냥 군대 무리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합이 숨었는데 화살이 그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그 어떤 안전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CCTV가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은 CCTV가 있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약한 사람들은 CCTV가 있으면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전보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CCTV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아합을 이제 장사 지낸 거죠.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마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렀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이 아합은 대단히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아주 장담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유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아람이 침략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치고 올라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숨고 남유다의 왕을 앞세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는 위험할까 봐 아마 변장하고 숨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미가야를 모욕하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뭐 이러면서 여튼 전쟁 패배를 예고한 미가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 우리가 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전쟁인데 아합이 패한 거죠. 오늘 보면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너무 철저하게 패배한 거예요. 이를테면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물러설 때 이게 군대가 흩어지지 않게 물러서는 것이 이게 또 전략이거든요. 군대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패잔병들이 물러설 때도 이 군대를 어느 정도 조직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물러나야 다음에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라는 것은 패잔병들을 수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 패배가 얼마나 아주 처참한 전쟁 패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튼 이 왕을 이제 왕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오늘 보면 38절 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거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오늘 38절이 두 가지로 아합의 죽음을 모욕하는데 하나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거를 씻은 곳이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참 이 아합의 죽음이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2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이렇게 책망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책망하고 경고한 것처럼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 왕처럼 아주 위험 있는 장사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합의 죽음은 대단히 비참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비참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죽음이 경건한 거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9절은 아합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야말로 나라를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합의 왕 오므리가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아합은 그 아들 아하시아 대에 다 죽는데 아합의 집안이 쫄딱 망하고 난 뒤에도 북이스라엘이 거의 한 200년 이렇게 지탱이 됐거든요.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지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합 집안이 다 망하고 다른 집안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시대 이방 나라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다 오므리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아합의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처럼 상하궁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성읍을 세우고 이거는 아합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힘 있는 왕은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성읍을 쌓고 상하궁을 쌓고 이거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백성을 동원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재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왕. 그래서 고대 사회에 힘이 있는 왕일수록 많은 건축물을 남기는 거죠. 그 아합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분별력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혹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배신한 아주 고약한 왕. 그래 북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바알신앙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망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그런 왕이 아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우디게아 어제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벌거숭이들이었거든요.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가망 없는 죄인인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참 쓸모없는 것이며 또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에 우리 삶의 어떤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화려하고 뭐 번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볼 만한 인생 사는 이것은 전혀 사실 뭐 돌아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경건함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우리 경건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